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이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대기적인 순서를 맞춰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66권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 다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야기고 성도들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있지 않고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맞춰서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가 쭉 훑어가고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꼭 신학적 어떤 그런 기반이 없어도 이야기의 처음과 끝, 처음부터 쭉 과정을 끝까지 들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살펴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6장에서 8장 성도는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어지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역사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실 구약 전체 구조로 볼 때 이제 역사서에 대한 개관을 사실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는 것도 구약의 한 파트로 우리가 묶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어져가는 묶음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폈듯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성취의 책과도 같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먼저 살피고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역사서의 이제 사사기, 사사시대 전에 역사서의 전체적인 개관을 살피고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세오경,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굉장히 성도들에게 중요한 책이다. 그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이집트의 죽음의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던 그런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의 산으로 초대받아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죠. 언약 백성이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은 그래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아갈 이 사명의 땅,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을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그 분명한 기준이 바로 이 모세오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모세오경은 그런 성도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그러니까 빛과 소금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나안에 보내겠다 그런 약속을 했었죠. 그 빛과 소금된 삶의 시작의 역사가 바로 이제 그 실제적인 역사가 여호수아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영적인 삶의 전체 여정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뭔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어떤 과정을 따라 걸어가는가라는 이런 영적인 여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작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성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건 우리의 무슨 율법적 완성이나 뭐 우리의 그런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신의 산의 언약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언약의 자리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가나안이라는 사명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과 같은 어떤 지리적,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장소를 이동해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알고 또다시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변화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치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세대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변화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사실 성도로서의 삶을 혼돈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의 6.25라는 그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나서도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념적 대치를 이루면서 사실은 아직 전쟁이 종료된 게 아닙니다. 잠시 휴전을 하고 있는 거지 정전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 대통령부터 뭐 해가지고서 지금 이 정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언제라도 이 한반도는 다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막 지나가면서 지금의 세대들은 그런 전쟁에 대해서 책상에서만 배웠을 뿐이지 실제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무서움에 대한 경각심도 없이 지금 우리가 마치 이 전쟁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완전히 통일을 이루기 전에는 언제라도 전쟁이라는 최악의 순간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때가 되면 군대로 가고 군대에 가서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을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국방력에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계속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 이런 것이 우리 현재 여전한 것처럼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을 통해 죽음에서 벗어났고 시나산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감각이 잘 없는 거죠. 그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뭔가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갈 가나안 땅은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긴 천국이 아니다 그랬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언약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땅이 사명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 여러분의 가족이 됐든 여러분의 친구 관계가 됐든 여러분의 직업이 됐든 여러분의 사업이 됐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지금 그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각자의 어떤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졌나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열심히 하시고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열심히 하고 왜 최고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전문가가 되어가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된 그 이후 곧바로 지금 보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했습니까? 신의 산을 거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가 살아갈 이유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신약으로 말하면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가지고 지금 들어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이 가나안 땅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아, 우리 이제 천국에 들어왔다. 드디어 약속한 땅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사명의 땅이고 영적 전쟁의 땅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끝났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삶의 방법과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뜻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사명의 땅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천국 같은 곳으로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이제 영적인 전쟁과 사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한번 구원받았으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으로 전쟁의 끝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성도의 삶의 목적과 이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잘못된 후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군사로서 모여서 이 열방 속에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이 교회에서 잘못된 일들을 할 때가 많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어떤 삶, 빛과 소금 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약 백성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기복을 추구하고 편리를 추구하고 특별한 특혜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현재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영적인 여정과 그 목적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번에도 뭐 서울에서 뭐 동성애 축제하면서 막 교회들까지 참여해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복음적인 것처럼 그러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게 기준인지를 모르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 자체가 지금 어떤 거예요? 어떤 기준을 흔드는 세대가 포스트 모던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 속에 교회도 그렇게 흔들려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이 말씀, 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가 무시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짓된 것들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건 죄악이다, 돌로 쳐 죽여라, 이 죄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서슴없이 받아들이고 자랑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집트의 죽음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시내산에 특별히 모아서 저들로 하여금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그 언약으로 초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새 언약에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언약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알아서, 그 법도와 규례라는 게 결국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나오는 문자적인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왜 이거를 하셨나라는 걸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 그래야 우리 시대에 맞는 이 삶 속에서 바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그들을 세웠고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지역이 그때는 가나안이라는 특정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뭐 아브라함 자체가 거기서 일단 뭐 저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이었잖아요.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사실 가나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그 땅을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딱 그 지역이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의미로는 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뭐 중심점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사실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족속들이 왜 거기서 물러나고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들어갔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탐욕과 죄악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고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거기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려고 했고,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했고,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아 물러나면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계 어느 곳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이게 호주든 뭐 영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부르심의 언약을 알고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이런 언약을 알고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모든 것, 그 한 사람이 있는 것 바로 거기가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의 땅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단지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뭐 수확이 풍성하고 배부르고 편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살기 좋은 지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 팔레스틴 지역이 사실 살기 좋은 땅입니까? 아니에요. 뭐 거기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포도가 아주 맛있게 연글고 크게 연글지 모르지만, 멜본 같은 데가 천국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 세계 아주 최고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멜본, 이런 데가 천국 같은 땅이지 사실 거기는 사막과 이런 데가 더 많아요. 황량한 땅 같아요. 근데 왜 굳이 거기를 그러면 가나안 땅이다, 뭐 젖가꾸리는 땅이다 그랬습니까?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거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해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뭐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여깁니까? 근데 그 땅이, 그 예루살렘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중요한 땅이냐라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직접 인도하신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과 언약한 이 열방의 제사장 된 모습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이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여러 번 무너지는 그런 파괴가 있었고, 또 수천 년 동안 그 예루살렘 지역은 여러 종교들의 유적지같이 누구나 다 밟고 자기네 중요한 땅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시켜서 지금도 어때요? 이슬람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함부로 저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을 뭐 수도로 옮기니 어쩌니 지금 말들이 많지만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게 이슬람도 거기가 가격이 중요한 종교적 유적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렸다가 이건 세계전쟁으로 끝장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무슨 가나안이다 뭐 예루살렘이다 어떤 특별한 장소 뭐 교회당이다 여러분 이 교회당이라고 축복된 장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잃는 순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던 예루살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버렸고 아브라함과 약속하면서 영원히 네 후손들을 풍성케 하겠다 했던 그 이스라엘도 어떻게 했어요? 세계 열방 곳곳에 다 흩어져서 핍박받고 노예처럼 살고 앞에 핍박받는 자로서 그렇게 사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그대로 살아내는 사명의 땅. 그 땅이 바로 사명의 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다고 했으니까 그 뜻이 영원할 터인데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곳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정체성을 자각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장소여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평화와 안식과 치유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그 치유와 안식과 평화와 안전은 왜 있느냐? 아!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면서 얻어지는 결과여야지 이 교회가 마치 그냥 아무데나 없고 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평안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에 와서 성도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서 그래서 삶의 현장 가나안 곳곳에 보내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뭐예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싸움의 방법이 어때야 된다 싸워야 되는 뭐 어쩌다 이런 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이유 그 땅에 어떤 사명과 목적을 들어가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선두로 이제 7년이 넘는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예요. 사명의식, 목적의식이에요. 싸우다가도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을 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쟁을 이기고도 전쟁을 이기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고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신 그 이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동안 목적의식이요 사명의식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모세오경의 이야기고 그 모세오경의 이야기의 실제 적용의 시작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1장에서 5장을 보면 하나님과 분명한 언약과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또 믿음과 순종으로 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또 그 요단강 중간에서 가져왔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적진과 아주 가까운 그곳에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유월절을 기념하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들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시키면서 각인시키신 거죠. 그게 여호수아서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고 나서야 비록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적이 어디였냐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지도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의 베이스 캠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간 데가 길갈이라는 데였는데 지금 보세요. 길갈과 여리고가 얼마나 가까운 데인가. 아니 적을 코앞에 두고 적이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데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자기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을 한 곳이 지금 이 길갈과 이 여리고의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게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함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일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스스로 자살행위를 합니까? 적들 앞에서 내 손을 자르는 일을 왜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태도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켰는데 지금 여리고 성에서도 뭐 교실에서 배울 땐 이렇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들을 땐 이렇고 여러분 특강은 그러잖아요. 사실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이미 한 뭐 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 터에서 그냥 저도 몸부림치고 왔던 그런 게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냥 정통으로 갔다면 아마 그 세상이 어떤지도 몰라서 저도 착각을 일으켰을 텐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거기서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애쓰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들 보면 그런 거를 핑계로 삼는 거죠. 생존을 핑계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보면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너희가 볼 때는 굉장히 갭이 있어 보이지만 이것은 똑같은 믿음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는 이 여리고 성은 아주 큰 성은 아니었지만 요새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해제라고 그러죠. 성을 주변으로 이렇게 강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또랑 같은 게 있어서 저 성을 점령하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아주 치열한 공성전을 벌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 성벽을 뛰어넘는 과거에는 포탄 같은 게 없었잖아요. 대포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성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포가 발견되고 난 후에는 성벽이 별로 개념이 없어졌지만 그전에는 너무 중요한 방어수단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여리고성을 이기려면 어떻게 공성전을 잘 벌려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갈 수 있을까? 어디가 약한 부분일까? 이런 식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였어요? 그 싸움의 방법이 너무나 터무니없었던 거예요. 세상 어느 병법에도 나오지 않는 이상한 전술이었어요. 이해 못할 전술을 구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말없이 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그렇게 돌게 하다가 마지막 7일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신호를 딱 받을 때 그냥 소리를 질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실제적인 전쟁의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우리 삶의 현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말하는 그 전쟁의 방법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싸움이 성도들의 싸움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각인시키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현장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그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뭐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질시키고 우리가 가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빛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때로 그런 말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가감 없는 순종,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진정한 승리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가감 없이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주일에 예배가 나오고 새벽에 예배 나오고 뭐가 예배 나오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시대 상황으로는 우리가 어디 사회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그런 좀 딱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사명을 알면 우리가 비록 때로는 주일 예배에 못 나올 수도 있겠죠. 매번 못 나오면 우리 손해인데 어쨌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 안에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벌인 첫 여리고 전쟁은 아무런 전략 전술도 없이 그저 성이나 뭐 조용히 빙빙 돌다가 그냥 소리 지르려면 소리 지르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까? 이게 맞을까라는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택의 갈등, 이 싸움이 우리에게 전부였을 뿐이었는데,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고민하며 순종으로 나아갔을 뿐인데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6장 마지막 줄을 보면 역시 이것 때문에 승리하게 됐고,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큰 두려움과 절망과 패배할 준비로 빠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냐, 내가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아닐까라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내일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허물 수 없었던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저 뒤쪽에 있는 가나안 이 족속들까지 다 두려움에 떨어 승리의 길을 만드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이기고 그 다음 목표를 7장을 보면 이제 아이성이라는 여리고성보다 좀 작은 규모의 좀 쉬운 상태의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아주 심하게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아이성은 여리고성 규모에 비하면 너무 쉽게 짚고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가지고서는 이 온 민족이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니까 2-3천 명만 좀 올라간다면 이거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갔는데 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피고 있는 가나안 정복전쟁,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이 전쟁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고, 내 생각과 느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싸움이다. 이걸 계속 확인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아이성에서도 그렇게 했었을 터인데, 눈으로 보기에 여리고성보다 이 아이성은 훨씬 더 작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보면 아이성 정복 실패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다. 7장 5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되돌아볼 때 지금 충분히 훈련을 했고 반복해서 그런 역사들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 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왜 이런 패배가 올까? 이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겉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만이 승리의 길이다. 반복을 계속하는 걸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런 역사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대로 했는데 그것도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런 성을 향해서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리고 승리 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자만심으로 기고만장했다, 교만했다 그거죠. 그래서 아이성을 작으니까 우습게 봤기 때문이다, 실패의 이유가, 그렇게 설교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의견만 따랐다. 거기 봤더니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막 2-3천 명이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지 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랬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않은 채 자기들이 자만심에 빠져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행동했기 때문에 졌다, 그런 식으로 이유를 말하고 합니다. 물론 따져보면 그런 게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싸움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했죠.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하신 분이 저들을 용기 있게 수행하는 그 전쟁의 방법, 얘들이 고른 이번에 3,000명만 갖다 싸워도 되겠습니다. 아, 이런 싸그지 없는 놈들을 봤나? 아무리 작아도 그렇게 교만하면 되나? 억울하 기도도 안 하네? 그러면서 일부러 패배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전쟁의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바운드리를 주셨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간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뭐예요? 실패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실패한 이유는 지금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뭔가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자 했던 어떤 일이 있었다. 살펴보니까 뭐예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가족이 그런 불신앙에 불순종의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실패를 겪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싸움에서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구별된 싸움, 뭐예요? 믿음대로 싸우는 싸움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무조건 이기면 된다. 결과가 좋고 목적이 좋으니까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어. 짓밟아, 다 죽여. 어떻게 해서든 1등만 되면 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싸움의 목적과 의도가 옳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라고 해서 그 과정에 어떻든 상관없다, 이런 건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결과보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 쌓아가고 있느냐, 그런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아도 어떤 결과가 생겨요? 그 결과가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기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들은 쉬운 길로 가고 짧은 길로 가고 사기 쳐먹고 이렇게 갈지 모르면 우리는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평한 길을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에서 그 길을 정직하게 걷다 보니까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그냥 쓸어엎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려다 보니까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이 세상에서.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면 손가락질 당합니다. 지금도 이런 동성애 축제를 하는 데서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닙니다 외쳐보십시오. 박수를 치면서 죄송합니다 회개하겠습니까? 완전히 이 시대에 뒤떨어진 아주 저열한 인간, 그런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아주 누가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그걸 욕심 있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대가 오늘 세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피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그 결과를 갖고 따진다면 예수님도 그럼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말씀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길을 따라 걸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결국 골고다의 길이었고 그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본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단지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이 원리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가온 이 결과가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가치와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별된 길을 걸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두렵고 떨리는 그 여리고성 첫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라고 막 애를 쓰고 목숨을 걸고 가는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자기 만족과 욕심을 위해 불순종의 길을, 탐욕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 아이성 실패의 원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전진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기도를 많이 했냐 교만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아간이라는 이 사람, 이 가족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그 목숨이 오고 가는 전쟁 중에 남들은 그냥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집을 털러 들어갔다가 명품 옷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옷 비싼 거 좋아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돈 좋아하는 사람, 금과 은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텐트, 그러니까 가족이 거하는 텐트 그 땅을 파서 거기다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죄가 어디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 가족 전체에게로 이 죄가 흘러가고 그 가족 전체가 동참하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실패의 이유가 누군가 불순종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죠. 왜요? 그럼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는데 아니 우리가 믿음대로 했는데 왜 이럴까? 누군가 안 했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간이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회개했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이 아간과 그의 가족은 수사망이 점점 좁혀왔어요. 하나님이 온 민족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 지파를 골라냈습니다. 그 지파 중에서 가족을 골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너 나와. 아간 너 나와. 이렇게 말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은 걸 보고 그런 걸 보면 유혹에 빠질 수 있잖아요. 꼭 훔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에 빠져들어갈 수 있잖아요. 좀 심하면 그렇게 행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았을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욕망과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숨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그 욕망대로 살려고 했을 때 결국 결과는 뭐였습니까? 이 가족과 그 가족에 속한 짐승들까지 전부 돌무더기에 깔려 죽는. 그 아골골짜기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온 아골골짜기가. 그 결과를 맞은 거예요. 욕심과 타협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살려다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조금만 어기면, 내가 눈을 조금만 감으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좋은 위치에 가게 해주겠다는 그런 이 사회, 이 세상에 이 힘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런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초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게 뭡니까? 그거를 받아먹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떳떳한 가난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게 오늘 우리에게 부름받은,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름의 자리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아가는 거기에 넘어진 거고 그 불순종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끝까지 고집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은 그 스스로에게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속한 가족, 그가 속한 모든 것의 패배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나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죄에 대한 불감증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온 가족 전체를, 한 나라를 전부 고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단체 기업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완전한 자유의지의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 저지르는 죄악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저 그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파만파 그가 사는 관계 속에, 모든 관계 속에, 그가 하는 사회 속에 도미노처럼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가족의 알코올 중독된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 가정에 미치는 그 영향력,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툭하면 있는 음주운전, 반대편에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한 한 명의 음주운전자가 그 버스에 탄 많은 사람들의 가정, 가족, 사회 이 영향력을 미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에서도 한 남편의 고집스러운 그 삶들, 아내의 그 고집스러운 삶들, 그건 몰라, 그 가정 전체, 특히 건강하게 자라가야 될 그 하나님 맡기신 자녀들을 고통 속에 몰아놓고, 괴로움 속에 몰아놓고, 상처 속에 몰아놓고,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커서도 일그러진 가정,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내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이겨내지 않으면은 영향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가 아닙니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얼마나 정말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적 독립체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프로그램하고 조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론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신적인 독립적 존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그 자유와 더불어 얼마나 바른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책임 있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이 삶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내가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은 심판이지만 지금 내가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선택하는 이 고집 때문에 이 주변에 흘러가는 악영향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속에도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이 뭡니까? 전부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을 고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고통받고 선량한 사람이 죽어가고 평화가 깨지고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괜찮겠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에게 신과 같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면서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한 사람의 그런 이 무관심과 무책임한 행동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온 교회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 미성숙해서 한 행동이든 그런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사건 사고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십니다. 아주 아주 단호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도로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게을러서 영적으로 게을러서 이 잘 안 하는 거를 나는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큰 잘못입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악한 게으름과 핑계와 변명을 그거를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약한 모습 이대로 받으셔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핑계가 되는 것은 그거는 영적인 게으름인 거예요.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하걸랑 나에게 오거라, 너희가 능력 있으면 나에게 오거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약한 모습 이대로, 불안한 모습 이대로 내게 나와와라.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고 너의 약함을 통해 강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통해 부자를 부끄럽게 하겠다. 그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강자가 되어야 되겠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부터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갈게요. 이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를 되돌아보시고 나는 정말 약한 자인가 아니면 악한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다 드러내고 십자가에 씻음 받으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의 교회가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 이제 7장의 상황을 보면 지금 전쟁에서 지금 패배를 한 거 아니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는데 어떤 전략과 전술, 작전이 잘못됐는가 이거를 지금 막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하나님이 대화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 우리가 만난 상대방의 강하고 약함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이 골리앗이든 골리앗보다 백배 큰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어떡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환경,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이 장면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의 사건을 보면 절대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우리가 느끼고 보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는 게 아니다. 너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다. 너희의 믿음의 선택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교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가온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핑계와 변명을 만들며 게으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저는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정말 좋은 거예요. 왜? 겸손하니까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아 나의 이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구나라고 나아갈 때 그게 정말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랑받는 모습이 되지 저는 약하니까 강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본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죠. 그래서 성도와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신약의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이번에도 뭐 무슨 이번 주간에 신천지 같은데 전화해가지고 이것저것 떠보고 막 스스로 막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지금 멜번에도 곳곳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요. 혹시 여기까지 와 있으면 빨리 가세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진 않겠죠. 그 참 안타까운 거야. 오면 우리가 화랑 환영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같은 군사가 되는데 아이고 진짜야 간첩이야. 어? 이 신천지야. 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걸 알면 무슨 이만희가 무슨 성령이 어쩌니 보혜사니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듣지 않아 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냥 그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가? 그런가? 왜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역사가 없어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사명과 나의 부름의 역할을 분명히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제 와서는 다른 말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때 예수님 보내서 예수를 보내서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 그건 내가 그때 얘기고 지금은 내가 예를 보냈잖아. 예를 통해 들어봐. 이만희를 통해서 정명석을 통해서 문선명이를 통해서 얘한테 들어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가? 처음부터 뿌리가 박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모르니까 거짓된 것들이 나타나서 헛소리를 할 때 다 무너져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다시 말씀드려 신약이나 로마서나 갈라디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에이, 탁 덮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 그렇죠? 지금 웬만한 대학 나온 사람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덮어버립니다. 그거 성경은 첫 장 첫 절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결코 내 능력과 실력의 싸움이거나 상대방의 골리앗이냐 어린아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순종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거 절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란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양궁 경기에서는 정중앙에서 빗나면 9점, 좀 더 뭐 8점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정중앙,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에서 빗나간 거, 벗어난 건 없어요.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느낌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게인가 알게 하는 거예요. 아간이 지금 거룩한 성전, 거룩한 싸움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전쟁에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죄를 짓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자신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성도의 삶,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게 뭐예요? 예?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는 게 그게 뭐냐고요? 지금 세상 모두가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여론과 여러 문화의 그런 가치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의 가치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뭐라고 말하든 21세기가 됐든 210세기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았던 빗나간 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게 돼야 다음에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죄를 덮어놓고 그냥 갑시다. 뭐 과거, 요즘도 우리나라 뭐 과거사 이런 거 뒤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인간의 그 잘못된 불공평과 이런 불의들을 다 한번 드러내서 깨끗하겠다. 아주 좋은 의도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없이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더러운 현장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기 전에는 다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음 역사란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다음 얘기합시다. 그런 게 없다고 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아간으로 말하는 이 죄악이 결국 아간의 가족 모두가 죽고 난 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게 다시 회복된 후에 8장에서 보면 다시 전쟁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부르신 사명에서 벗어났다고 느낄 때 뭐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걸어간 길이니까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그게 죽음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죽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부르신 사명이 있고 부르신 뜻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면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간과 같은 죄악이 있다면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욕심된 방향을 다 똑바로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만든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 그게 바른 영적인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으로 말미암던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 된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성을 점령할 뿐만이 아니라 아이성과 협력했던 그 옆에 베델성까지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승리는 여호수아의 뭐 작전이 좋았다, 이번에는 기도하고 무릎꿇었다, 뭐 물론 상황을 보면 그래 보여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작전이 좋고 뭐 백성들이 용맹하게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싸워서 그래서 이긴 게 아니라 물론 그러한 성실이 있겠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태도가 만든 결과다 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거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만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기고 이길 수 없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길 수 없는 가나안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없는 이집트를 치쳐나오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대로 가감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이제 이 시대의 거짓된 문화들 심지어 교회들까지 유명한 목사들까지 다 그런 것에 휩쓸어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급류 속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치대로 왕따가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내는 믿음의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되기 바랍니다. 아이성 사건 후 이제 8장 30절부터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게 있어요. 신명기 27장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곳에 백성을 둘로 나눠놓고 순종하면 축복을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서약을 하라고 했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다 라는 것을 이 모든 백성들로 그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전달됐던 그 말씀들을 온 회중들 뭐 여자, 아이, 외국인까지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선포하고 다시 되새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함께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 누구나가 다 이 시내산의 언약과 같은 이 약속이 매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이 예배를 통해 뭘 합니까?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6월을 맞이하는 첫 주에 성찬식을 하죠. 이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6월 한 달을 주님 말씀의 가치와 주님의 법도를 따라 이 가치를 지켜 살아가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성경은 첫 장부터 계속해서 믿음 따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운 삶을 사는 게 그게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 보내진 이유고 여러분이 직장에 보내진 이유고 여러분이 사업터에 보내진 이유고 여러분에게 친구를 주신 이유예요. 친구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그런 영원한 길을 알리라고 여러분을 빛으로 보내신 겁니다. 교회 와서 거룩하게 살다가 친구를 만나는 순간 세속화돼서 세상과 똑같이 놀다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와서 여러분 이거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친구 많이 만나셔야 돼요. 가서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같이 놀고 그들과 같이 여행도 가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된 이 길을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실패가 거듭되거나 갑자기 길을 잃거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있는가, 가감없이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이성에 서친 전투의 이유는 우리의 전술이 나빴다, 뭐 복병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찾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문제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다른 불순종의 삶, 내 탐욕의 삶, 내 욕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늘 겸손한 삶들 거꾸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뭔가 그냥 일이 막 열리고 대로가 열리는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서 대신 이제 뭐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시고 그들로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잔이 넘쳐 흘러갈 때 여러분의 다른 잔에다 채우는 게 아니라 그 흘러넘치는 잔의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흘리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최고가 되고 여러분이 최 높은 곳을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치 않은 거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탄이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미끼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아무리 내가 길이 잘 열리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거기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서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끄시는 그 가난의 길로 그 어려운 길로 그 좁은 길로 기꺼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이 한 주간 또 결단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계속해서 성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같이 오셔서 준비해 주십시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매주일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있지만 과연 나는 나의 삶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의 삶은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찾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싸우는 이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우리의 나태입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변명과 핑계를 대며 세월을 낭비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불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광야에서 고집스럽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그 여리고를 향해 그 아이성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의 약속으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고집 피지 않고 게으름 피지 않고 연약한 모습도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서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6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함께 나아가시면서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전쟁에 참여했던 이 백성들과 같이 그런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순종의 자리에서 게으름 피우며 핑계와 변명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어설픈 순종, 거짓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이 6월 한 달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의 결단에 앞서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고집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그 믿음의 길로 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잠시 2, 3분간 회개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